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언론들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에 필요한 218석 이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전체 100명 중 35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2석 이상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헤더 노토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 간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모일 것이라며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토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당초 7일 오후 베이징 공항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했지만 6일 오전 취소한 정황이 포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노토 국무부 대변인은 5일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8일 뉴욕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7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들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내년에 김 위원장의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샤코프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11월 중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중순 기자들의 질문에 푸틴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회담이 올해 일정에 잡혀 있으며 정상회담 준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지난 9월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든가 아니면 별도로 러시아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최근 실시한 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투표자 10명 중 6명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미 NBC 방송의 조사에서는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25%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26%는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3분의 2는 미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3분의 1은 경제가 나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18건의 상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는 이방카 트럼프에게 16건의 상표권 예비 승인을 내줬습니다. 승인을 받은 품목은 신발과 보석, 선글라스 그리고 핸드백과 관련된 상표권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만남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현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 축소를 계획하거나 검토하지는 않지만 미북 협상의 진전에 따른 변화의 필요성은 시사했습니다. 1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지난 1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218명이 됐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북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4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만남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국무부는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날 것이라며 대화는 계속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일 예정된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습니다. 헤더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또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은 회담을 앞두고 이상 기류가 이미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일행이 당초 7일 오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출발하는 뉴욕행 비행편을 예약했다가 6일 오전 취소했다는 겁니다. 국무부가 폼페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 5일. 노워트 대변인은 폼페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8일 뉴욕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간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혔다가 전격 취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8월 폼페오 장관이 방북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껴 폼페오 장관에게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태세 축소를 계획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적절히 조정할 준비는 돼 있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재 한반도에서 군사적 준비태세를 축소할 계획이 없다고 미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합참의장 공보참모 패트릭 트라이더 대령은 6일 미북 협상이 진전되면 한반도 군사태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의 최근 발언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연합훈련 축소를 의미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덤포드 의장의 발언은 북한과 진행 중인 외교협상에 관한 한 국방부는 국무부를 지원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국방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순 없지만 협상이 진전되면 폼페오 장관의 노력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게 덤포드 의장 발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라이더 대령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비질런트 에이스 연습을 유예한 데서 입증됐듯이 국방부가 이미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미북 협상 진전이 한반도 미군 태세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조셉 던포드 미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한 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추가 미한연합군사훈련 유예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만 주한미군 규모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외교적 부분에서 미국은 미한연합군사훈련들을 중단시켰으며 이는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을 매우 불편하게 한다는 의미를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I think in this particular case that what he's talking about is on the diplomatic track, what we've done is we've shut down exercise.
베넷 연구원은 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날 던포드 합참의장이 외교 부분에서 성공할수록 군사 부분에서 우리는 더 불편해질 것이라며 미북 협상은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미군 태세에 어느 정도 변화를 주기 시작해야 하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이어 군사훈련 유예와 같은 추가 변화가 요구될 수 있다며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서 주한미군 축소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에 필요 이상의 병력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공군이나 육군 부대를 쉽게 철수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를 결정할 경우 외교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점을 던포드 합참의장이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the problem with that is that the U.S. doesn't really have any exces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It's not like one can turn to...
브루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던포드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에는 여러 군사훈련들이 중단되면서 한반도 미한 연합군사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면서도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he's trying to sort of signal that on the one hand it is having an impact on our forces. On the other hand, it's being done in you know the context of bigger political and diplomatic objectives.
한편으로는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 미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더 큰 정치 외교적 목표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던포드 합참 의장은 이 같은 메시지를 외견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계획에 반대하는 듯 비춰지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릭너 연구원은 한국의 단독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미한 연합군사훈련도 잇따라 취소됐다며 결국은 군사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던포드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여러 미군 대장들은 미한 연합군의 역량 저하가 현재로선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현상이 누적돼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Well, what we've seen is a series of military exercises, both combined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s well as unilateral South Korean exercises have been canceled.
버나드 샴푸 전 미 8군 사령관도 던포드 합참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미 최근 발생한 바와 같이 외교적 조치를 취하려면 군사적 준비태세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assumption is that what he's saying is exactly what has occurred recently, and that to do some of these, take some of these diplomatic measures are going to necessarily.
그러나 이런 위험은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은 이미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제안함으로써 외교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이로 인해 군사 태세에 생길 어느 정도의 위험은 예상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종류의 조치는 외교에 필요한 지원 행동이라는 데 확신을 갖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 alliance has already demonstrated a willingness to create the opportunity for diplomacy by curbing the exercises, assuming some risk with readiness in doing that, but
샴푸 전 사령관은 최선의 군사적 조언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본적으로 미국은 모든 당사국들이 동의한 합의가 있기 전까지 군사 태세를 저버리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ultimately given their best military advice, is that we would not forsake readiness until there is some kind of.
이어 일각에서는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를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주한미군 재배치는 어떤 경우에서든 조건에 기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빈 맥스웰 민주주의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Like General Dunford says, change is uncomfortable. So, you know, yes, I think he's doing that, but I don't think he's foreshadowing major changes.
던포드 합참의장이 밝힌 대로 한반도 미군 태세의 변화가 군사 측면에서 다소 불편할 것일 순 있지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메스엘 선임연구원은 최근 열린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과 최근 이뤄진 일련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미국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공약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거나 북한과 신뢰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주한미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할 문제가 아니며 주한미군에 대한 변화는 미한 연합군이 한국에 대한 방위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미군 태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현 시점에서 검토되는 건 역시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I mean, I think it's natural, you know, that you know, with everything that's evolving, you know, if there's an end to war declaration.
최근 채택된 남북 군사 합의서와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 그리고 2020년 신임 한국군 대장이 미한 연합 사령관을 맡게 되는 등 최근 이뤄지고 있는 변화들을 감안할 때. 한국에 있는 미군 구조를 철저히 들여다볼 시기가 됐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 외교에 대해 여러 의문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북한 외교 10월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년간의 적대적인 태세에서 올해 초 대화 공세로 전환해 미국, 한국,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면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해체에 동의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북한은 종전선언의 첫 단계에 이르는 평화체제를 이루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북한의 태도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 외에 존재하는 핵시설과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양과 핵탄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핵화 시간표와 검증 과정 합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또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도 공언했지만 그것도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의 외교는 거짓말의 연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큰 양보를 얻기 위해 정상 간 회담을 추구한다면서 비핵화 세부 사항 조율을 위한 실무 회담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 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도 미한 간 군 지휘 체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한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동맹의 공약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very good. I'm especially pleased about the whole issue of the OPCON transfer. That this is, you know, to me, the SCM.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한연합사는 지금까지 설립된 연합사 중 최고의 전투사령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한 것은 한국군 지도력에 대한 미국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Putting a Korean general in charge
does two things. One, it demonstrates U.S. confidence in Korean leadership. But two, there's really no change.
특히 한국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아도 연합군 통제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연합사가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따르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위원회는 한국 합참의장과 미국 합참의장, 한국 국방장관과 미 국방장관, 그리고 태평양 사령관 이렇게 양국 군 당국 대표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군사위원회가 연합사의 전략적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빈센트 브루스 주한 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 사령관이 미한 양측 대통령의 지위를 동등하게 따르듯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의 연합 사령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군사위원회는 연합사보다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것은 미국은 다른 나라 군대의 지위를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관례인 이른바 퍼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o now there are Americans who will say that we shouldn't be under the command of a Korean general. But the fact is, just like currently
이어 한국은 군에 대한 주도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수십 년 동안 연합사와 주한미군은 주권 문제라고 잘못 믿으며 전작권 환수를 주장해왔다며 이제 반대로 미국인들도 퍼싱 원칙을 거론하며 이런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the downside is that now, you know, for decades, Korean people have mistakenly believed that the Combined Forces Command in the presence of USFK was a sovereign.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의 이번 움직임은 동맹의 자연스러운 진화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시, 또 한국 주도의 통일의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ell, I think it's a natural evolution of the alliance. It is, you know, it's also going to be.
랄프 코사 태평양 포럼 소장도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 폐지는 시기상조일 것이라며 연합사 유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I think that's generally good news. I was very concerned that when OPCON transferred, there were people that were talking about ending the Combined Forces Command, and I thought that was certainly premature.
이어 한국의 군사 역량과 작정 수행 능력뿐 아니라 북한의 군사 역량 또한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some respects, that it does. I mean, obviously, right now the United States provides a nuclear umbrella, and that's a critical component.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는 전작권 전환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오래 지속된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전투 역량 때문이라며 전작권 전환 시 고려될 요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이런 위협에 맞설 준비가 얼마나 됐고 미국의 지원이 얼만큼 요구되는지 평가해야 한다며 주로 공중과 해상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상은 한국이 도맡을 준비가 됐다면 전작권 전환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고려되면서 일각에서는 미한 동맹의 미래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미한 양국이 이런 연합 방위 지침을 마련한 것은 동맹을 지속하겠다는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s a lot of people that are nervous about the future of the alliance and whether or not that would be up for grabs or up for negotiation. So I think by laying out these guidelines.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이런 연합 방위 지침을 보다 큰 틀에서 해석했습니다.
Progress toward eventually, you know, trying to return to normal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ople need to think now about what will happen.
미국과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진전시키고 있으며 한국과 북한이 적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로 양립하는 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대장이 연합사령관을 맡도록 결정한 것처럼 이제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할 것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정권에 소송을 제기한 오토 원비의 가족과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음 달 워싱턴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19일로 날짜가 확정됐는데 가족들의 고통과 북한의 고문 실태 등을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원비어 측 증인들에게 12월 19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날 증인들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월 판사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며 장소는 법원 내 22A호로 결정됐습니다. 오토 원비어 측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 달 6명의 증인을 동반한 증거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12월 18일과 19일, 20일, 사흘을 제시했었습니다. 증인으로는 원비어의 부모와 형제 등 4명과 한반도 전문가인 이성윤 미 터프츠대학 교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데이비드 호크 미 북한인권위원회 위원 등 총 6명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원비어의 가족들은 이번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과 법적 책임을 요구하고 원비어의 죽음 이후 가족들이 받은 충격을 포함한 피해 부분에 대해 증언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가족 외에 이 교수와 호크 위원 등도 북한의 책임 부분에 대해 증언을 하게 되며 북한이 원비어에게 자행한 인질극과 고문, 적법한 사법 절차 없이 이뤄진 살인에 대한 전문 지식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원비어의 부모인 프레드와 신디 원비어 씨는 지난 4월 아들이 북한의 고문 때문에 사망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0일에는 주치의와 이성윤 교수, 호크 위원 등과 함께 원비어의 사망 원인이 북한 고문 때문이란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특히 원비어가 북한 여행에 나서게 된 경위와 억류 당시 가족들의 상황, 이후 혼수 상태로 돌아온 원비어의 치료 중단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 등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또 원비어의 주치의 등은 원비어의 아랫니 두 개의 위치가 크게 바뀌었다면서 물리력이 가해졌다고 지적했고 이 교수와 호크 위원은 북한의 과거 고문 사례를 제시하며 북한의 책임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원비어 측 변호인은 원비어가 사망할 당시 나이와 학력 등을 고려해 그가 생존했을 경우에 자산 가치를 199만 달러, 420만 달러, 603만 달러 등 세 가지 금액으로 추산해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북한 측은 아직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대응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원비어가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성의껏 치료했다며 고문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10대 탈북 남성 한 명이 지난 1일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6명,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탈북민 한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10대 남성으로 미 중서부 미시건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로써 올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모두 6명이 됐습니다. 지난 1월 10대 탈북 여성 2명이 미국에 입국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정착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40대 탈북 여성 1명이 입국해 유타주에 정착했고 이어 지난 9월에는 20대 여성 2명이 각각 서부 유타주와 남동부 켄터키주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을 거치지 않고 제3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바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미 의회가 지난 2004년에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근거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에 처음으로 6명의 탈북 난민이 들어온 곳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18명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 규모는 지난 2008년에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줄었고 특히 지난해에는 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 지원 활동가들은 북한과 중국 당국이 국경 보안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탈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올해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비정부기구와 언론 보도들을 인용하며 북한의 국경 경비대는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탈북민들이 미국으로 오는 주된 통로인 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복잡한 것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결의안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방문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고 미국이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유엔 총회 회원국들이 회람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14년 연속 이어질 예정인 결의안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의안 작성에 그쳐선 안 되고 실행을 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결의안 제출뿐 아니라 산하 인도주의 기관들이 내용을 실행하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 United Nations can have a resolution, but they must also make sure that the humanitarian part of the organization is also part of.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현장으로 지목된 정치범 수용소를 이제는 직접 찾아가 실태를 밝혀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는 유엔 결의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인도주의 기구들이 아직 방문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이 기구들의 현장 방문 요청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y're mentioned in the resolution. Humanitarian organizations have not requested access to these camps.
코엔 전 차관보는 또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미국의 단독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외부 정보 전달 활동을 벌여온 미국 인권재단 측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온 지금이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단체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평화협상에는 지속적인 개혁 촉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김씨 정권은 70년 넘게 해온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the peace process needs to be driven by a constant pushing for reform. Otherwise, the Kim regime just gets what it wants.
인권 전문가들은 평화를 이유로 인권 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침묵은 지금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내 여성 탈북 여성들은 북한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일삼는다는 국제인권단체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 실태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동부에 사는 탈북민 테보라 씨는 북한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자행하는 성폭행과 성추행의 실상을 담은 휴먼 라이츠 워치의 최근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100% 동감이죠. 제가 많이 당해봤고 해가지고 좀 반반하게 생긴 여자애들이면 막 굴러내고 심부름시키고 막 그러고 하면서 막 추행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당한 보복이 두려워 간부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탓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조차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미국에 정착한 테보라 씨는 성폭력을 범죄로 엄하게 다스리는 미국에 와서야 비로소 여성으로서 보호를 받는다고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돌아보니까 아 그때도 그래 그게 범죄구나 그게 잘못된 거고 이게 그때 저 그때 상황에서 내가 진짜 억울한 상황이었구나 막 이런 게 이제 의식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데보라 씨는 북한에서는 성폭행과 성추행 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있는 여성들도 성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여군으로 복무했던 제니퍼 씨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의 희생자가 됐지만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해도 말을 일단 군사복무 끝날 때까지는 그거 비밀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경우를 저는 당해봤어요.
제니퍼 씨는 북한 여성들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라는 말조차 잘 알지 못한다며 자신도 중국에 가서야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휴먼라이츠 워치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 여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북한 사람들의 그 성폭행에 대한 그거를 일단은 알리는 게 저는 잘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성폭행이라 그거를 당하지 않게끔 거기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 해도 그게 뭐 좋은 일 같아요.
미국 남부에 사는 탈북민 사라 씨는 북한에서는 중학생 이상만 돼도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로 여성들이 성폭력을 많이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당에 입당하기 위해선 성상납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군대에서도 진급을 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국제연대 마영애 대표는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너무 흔하게 벌어지지만 전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처벌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어떤 심심풀이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그 인간 향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 대표는 북한에서는 고위층들이 그 같은 성폭력을 자행하기 때문에 하급 관리들은 아무 부담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은 보복이 두려워 이를 견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그냥 눈 감고 그냥 이제 그걸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여성들의 운명, 고통, 정말 그 잘못 만난 그런 이제 나라에서 살아온 이런 여성들의 운명이 참 비참하고 불쌍하고.
영국의 인권단체인 징검다리의 박지현 대표는 이번 보고서가 아주 적절한 시점에 나와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나온 보고서여서 저는 대단히 기쁘고 또 그 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성폭력 사례들을 많이 목격했다며 북한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여성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짚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 여성들이 당하는 성폭력 실태를 더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의 실태를 제대로 지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하여 증인들도 만나고 조사를 하고 정리를 해서 보고서를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질 높은 그러한 보고서를 표현했다고 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인권 문제 자체를 부인하던 북한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번 보고서도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이 오는 11월 11일부터 북한 김씨 왕조의 내부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4부작을 방영합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을 얼마나 잔혹하게 통치해왔는지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작품을 제작한 영국의 72 필름은 북한 정권의 영어 통역사,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등 북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다양한 인물 50명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마크 라파엘 그리고 데이비드 글로버 감독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북한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여러 편 제작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어떻게 다릅니까?
Slight point of difference is there's 4 hours, which is a very comprehensive look at the whole dynasty. It looks at the subject through a family.
이번 다큐멘터리는 일종의 사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부작으로 4시간 동안 방영될 예정인데 김 씨 일가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다뤘습니다. 단순히 북한과 북한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시작으로 이 3대가 어떻게 지난 70년 동안 북한을 세습 통치해 왔는지 또 새 지도자가 어떻게 다른지 집중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작 기간인 1년 반 사이에 북한을 둘러싸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I mean, we didn't, when we were commissioned, we didn't, there was no sort of Trump.
제작이 결정됐을 때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시기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는 편집에 들어간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편을 조금 손봐야 하긴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북한에 직접 들어가 촬영하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을 찍어오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북한과 관련한 현 상황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나요?
The aim was really just to give the viewer kind of the case file of the history. Of the Kim dynasty.
시청자들에게 김씨 왕조에 대한 역사를 자세히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단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서로 간 위기 정책을 유지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가까운 인들만 기억하고 오래된 이야기는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 1편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침공해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시작합니다. 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건 당시 JSA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했던 빅터 비에라 대대장과 첫 TV 인터뷰를 했습니다. 비에라 대대장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갔었던 얼마나 심각한 사건이었는지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번 다큐 제작을 위해 50명을 인터뷰하셨습니다. 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For me, one of the most interesting was a CIA psychiatrist called Gerald Post, who you see in the first episode mainly. And
1편에 나오는 중앙정보국 심리분석가 출신 제럴드 포스트 박사입니다. 포스트 박사는 다른 국가 지도자들의 말투, 몸짓, 표정, 또 어떤 어린 시절들을 보내왔는지 등을 조사해서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들이 각국 정상들을 만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포스트 박사가 영상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명의 심리와 정신 상태를 파악하는데 특히 김정일에게 주목했어요. 김정일이 이미 여러 차례 본 영화 대부와 제임스 본드를 하루 종일 다시 돌려보는 날이 많았다면서 이 영화를 그의 현실 세계에서 모델로 삼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시면서 북한에 대해 새롭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요?
You know, the survival of the family dynasty is paramount, and trying to keep that going is a key element in terms of all.
김 씨 일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왕조 세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권을 이어나가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다큐 마지막 편에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이 되기 위해 형제간 서로 칼을 겨눈 역사 등을 소개했는데 북한은 아직 그런 과거 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소설보다 더 흥미로운 것이 북한인 것 같습니다.
북한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또 제작하실 기회가 생기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신가요?
I hope that we get to cover the peace and the peaceful reunification. That's a personal, obvious point of view. But I hope to represent.
한반도 평화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물론 너무나 개인적인 희망일 수 있지만 이번 4부작 다큐멘터리가 북한을 소재로 한 마지막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의 모습으로 끝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4부작 북한 김씨 왕조의 내부를 제작한 영국인 마크 라파엘, 데이비드 글로버 감독으로부터 작품과 관련한 이모저모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일본이 유엔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외무성의 오카무라 요시오미 인권대사는 5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are a source of very great concern with respect.
오카무라 대사는 이날 유엔사나 강제 실종 위원회가 실시한 일본 국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통역을 통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의 주권과 관련된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인들의 삶과 안전과 관련해서도 크게 우려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is flagrant human rights violation, in other words, the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by North Korea,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명백한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 전체에 보편적인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카무라 대사는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방식으로 납치된 사람들 가운데 단지 5명만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납치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납치된 일본인 모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오카무라 대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증명된 강제 실종 사례라며 따라서 일본은 강제 실종 희생자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심의에 앞서 강제 실종위원회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는 납치된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이 즉각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을 끊임없이 밝히고 가해자들을 일본으로 송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인 17명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로 공식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다른 일본인 실종 사건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자체를 부정하던 북한은 지난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13명의 납치를 인정하고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나머지 4명에 관해서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 2014년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전격 합의했지만 곧이어 양국 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후 공식적인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 13도. 남포도 아침에는 9도, 낮에 1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11도. 중강 아침 기온 1도, 낮에는 8도. 강계 아침 기온 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0도, 낮 최고 16도. 개성 아침에는 10도, 낮에 15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14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비 흐리고 비 내리겠고 해산과 풍산, 삼지연 지역에는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12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5도. 장전 아침에는 9도, 낮 기온은 13도. 청진 아침 기온 6도, 낮 최고 11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은 흐리고 비 내리겠고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1월 8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6일 실시된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8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언론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에 필요한 218석 이상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원 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다수당을 탈환하면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전체 100명 중 35명을 새로 선출한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자리를 지켰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상원에서 2석 이상을 추가했습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당국자들의 회담이 나중에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 일정이 허락될 때 다시 모일 것이라며 진행 중인 대화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담 연기 배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미국은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회담 연기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7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사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내년에 김 위원장의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사코프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11월 중에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지난달 중순 기자들의 질문에 푸틴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간의 회담이 올해 일정에 잡혀 있으며 정상회담 준비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며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최근 실시한 출구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투표자 10명 중 6명이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NBC 방송의 조사에서는 56%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10명 중 4명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자 25%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투표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26%는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또 투표자 3분의 2는 미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3분의 1은 경제가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7일 물러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날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법무부의 세션스 장관의 비서실장인 매슈 휘테커가 새로운 미국의 법무장관 대행이 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그는 미국을 위해 잘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션스 장관에게 그의 봉사에 대해 감사하며 그가 잘 되기를 빈다며 영구적인 후임은 후일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날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사직서에서 당신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대선 개입 연루 의혹 수사에서 자신이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그 가족에게 18건의 상표권을 부여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으로 있는 이방카 트럼프에게 16건의 상표권 예비 승인을 내줬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